우리는 요한복음을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잠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서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5절에 가서는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행하시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할 말이 있는지,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것 외에도 수많은 그와 같은 증거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요한은 예수님을 겸손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 얼마나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진실되게 드러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글을 읽는, 이 글을 받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는 할 수 있는 한 자신은 겸손하게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그의 자세가 이 글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요한은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생존한 제자가 이 바로 요한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 가운데서 그가 이런 말들을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해준, 이와 같은 것들을 그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오랫동안 생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증거를 말하고 있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이 일어나는 것을 그가 보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말이 참되고 진실한 것이라는 것을 그가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간절한 심령이 그에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가 이와 같은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올바로 깨닫고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의 심령이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와 같은 요한의 마음이 오늘 마지막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끝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에는 베드로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그 실패 가운데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자비롭고 인자하게 베드로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셨는데 그 이후에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교훈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올바른 정신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베드로의 영적인 그 아주 낙심된 상태를 아시고 그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그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의 일생의 사역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시고 교회의 지도자와 주님의 종으로서 그가 헌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게 될 때에 그가 치러야 할 대가와 희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주님을 따르게 될 때에 그가 걷게 될 그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로가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보여준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20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따를 때에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돌이켜보고 자기와 가장 가깝고 친한 이 요한을 보고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 주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먼저 긍정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오랜 관계를 생각할 때에 이런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한에게 형제로서의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주님을 따라갈 때에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궁금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순교적 죽음을 생각하면서 요한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지 염려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베드로의 질문이 큰 문제가 없고 잘못이 없다고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이 질문은 우리 주님께 그렇게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하여서 너는 묻지 말아야 할 것을 묻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는 요한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질문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반응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이 질문의 부정적인 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 물론 베드로가 요한을 향한 좀 악의적인 시기나 질투심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버려야 할 정신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는 이 모습은 우리 자신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의 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야 될 그 순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런 호기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고 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 하는 그와 같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는 자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호기심과 관심을 나타내는 것. 이것은 결코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정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은 소홀히 하면서 남의 일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 현재 자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미래의 일에 대해서 더 많이 염려하는 정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마음과 태도인데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지지 말아야 할 우리가 버려야 할 그런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이런 마음을 그냥 두시지 않고 그에게 책망어린 충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2절 말씀에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그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염려를 한 것 같다.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는 소홀하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에 열심히 관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기의 임무를 깨닫고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알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미리 알아보는 데 마음을 쓰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베드로는 자기의 임무보다 장차 일어날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진 것 같다. 성경은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심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지침을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새겨들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그 자세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은 분명히 자기를 향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씩이나 그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의 관심은 주님이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그의 관심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는가?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이 베드로의 올바른 태도였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것은 묻지 않고 자기 옆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그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정신을 그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젊을 때는 내 마음대로 뛰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즉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가 어떻게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할 것인지 그것이 참 두렵기도 하고 그것이 정말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그는 먼저 내가 어떻게 이 짐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주님께 구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그는 그렇게 자기의 임무를 어떻게 충실하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옆에 있는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 묻고 있다는 것은 그가 가져야 할 올바른 정신을 그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가졌던 이런 마음 상태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먼저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성실하고자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에 충실하고 현재에 충성된 자로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간섭과 관심을 가지는 자가 아니라 형제로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거기에 힘써야 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라야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뒤바뀌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주님 앞에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비판하고 책망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인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과 삶에 성실한 자가 다른 사람의 영혼과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다른 길을 가지만 그러나 동반자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그들 각자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십자가의 죽음이 있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삶이 과연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는 진정으로 교회를 위한 놀라움 그 같은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는 놀랍게 설교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이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능력있는 설교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설교할 때 3천명, 5천명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에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매를 맞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전에 우리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였던 그런 연약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증거하고 고난을 받고 복음의 종으로 쓰임 받았지만 이 베드로는 정말 놀랍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반면에 우리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은 베드로와 다르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와 같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전성에 의하면 이 요한은 물론 고난도 받았습니다. 그가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유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모든 제자들과 다르게 그는 노년까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았고 그리고 그는 에베소에서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집에서 그가 평안하게 눈을 감는 그와 같은 마지막을 맞이했다고 그렇게 교회의 전성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사역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서 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이 바로 요한의 기록이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공부한 이 요한복음이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신앙에 대하여서 증거하였고 많은 이단들에 대항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처음부터 같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같은 고향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이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원하신 뜻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나의 영적인 삶을 어떻게 형성해 가시고 나의 삶의 길을 어떻게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들은 각자가 자기의 삶을 향한 우리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왜 주님은 나에게 저것을 주시지 않는가? 왜 주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좀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가? 그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다 다르게 사용하시고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우리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특별하고 그리고 또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면서 우리들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다른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지적인 능력도 다릅니다. 우리의 정서적인 면도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도 다릅니다. 우리의 성품도 기질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와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뜻과 섭리를 이해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한 몸에 많은 지체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른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르셨을 때에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홀로 오시지 않고 우리를 신부로서 부르시고 함께 결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신부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다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신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보호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함께 협력하여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섬기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삶은 모두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부르신 그곳에서 각자 주님을 섬겼지만 그들의 섬김은 교회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진정으로 이와 같은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성실해야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성도들 주님의 교회를 위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목적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그를 책망하셨지만 또한 그를 수정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게 할지라도 그것은 너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하신 것은 요한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의 죽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것은 너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너에게는 너의 일이 있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은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서는 자기 영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일에 너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너에게 말한 사명에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일들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항상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가에 최고의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먹일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양을 먹인다는 것은 항상 그의 마음이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양떼들에게 그 마음을 두고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먹이는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의 영적인 안위에 가장 큰 관심을 두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영혼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영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이런저런 외적인 일들에 관심을 가지기 전에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나의 영혼은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나는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일로 분주한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마음은 내가 진실로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보다 이 세상에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자기의 영혼을 돌보지 않고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주님을 올바로 따르고 있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더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 양을 찾기 위하여 애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이 말씀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우리 주님의 관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영혼의 거듭남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는 놀라운 자기를 비우시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도 여러분 그냥 단순한 기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어떻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자기 비하가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자기 부인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과 같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우리의 구원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은 누구든지 교회 안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실천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영적인 본능처럼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우리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눈꽃만큼이라도 생겨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배반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든지 항상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그 사람의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의 영적인 본능처럼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못한 우리 자신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 자신의 눈에 거슬리게 되면 즉각적으로 그것을 비판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들은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보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그하고 있는 더럽기 짝이 없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그 영광의 하나님의 우편에서 자기를 낮추셔서 이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는 바로 우리도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에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온갖 오류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교회를 보면서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외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고 화려하게 보이는 어떤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모든 인간들의 모임들 가운데서 얼마든지 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교회됨, 그것은 어떻게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섬기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따라야 할 궁극적인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이 세상 삶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결코 약해져서도 안 되고 희미해져서도 안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우리는 언제 먹고 마십니까? 매일매일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도 먹고 왔습니다. 마시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때에만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먹고 마시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이 일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자주자주 던져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서 그것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떤 위기의 순간에 어떤 위대한 결단을 해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삶 가운데서 내가 하고 있는 일상의 삶에서 주부들은 자기의 집에서 그리고 학생들은 자기의 공부하는 그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직장인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과 직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그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과연 온 천지 만물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데 나의 삶은, 나는, 나의 영혼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일생을 힘을 다하여 사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이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다 이런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